북한 정부가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틀어줄 수 있던 영화가 중국 영화, 그리고 소련, 독일, 그리고 쿠바 영화였어요.
어린 시절 북한에서 봤던 공산체제 영화 가운데 오스틴 씨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영화는 쿠바 영화였습니다. 그리 낯설지 않은 나라 쿠바. 오스틴 씨는 올해 봄 전 세계 5개 공산국 가운데 하나인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충격이었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관광업이 엄청나게 발달됐고 관광 리조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통제를 당하고는 있다지만 자신이 생각한 공산국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쿠바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종교가 있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아우지 쪽으로 쫓겨간다 아니면 죽는다 이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럼 쿠바에서는 사람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탈북 후 북한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됐지만 쿠바에서 바라본 북한은 더 잔인했고 광적이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생전에 자기 동상 세우지 못하겠고 자기 사후에도 세우지 말라고 죽을 때 말을 해가지고 쿠바는 전혀 어디 가나 피델 카스트로 동상이 없어요.
한 나라를 광신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김 씨 일가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오스틴 씨.
저희 사명은 북한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진실만큼 위대한 무기도 없고.
오스틴 씨가 조국을 맹신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조국에서 아픔을 겪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울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의 대규모 탈북 대열에 동참했던 오스틴 씨는 부모님과 중국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 딱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함부로 김일성, 김정일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용납이 안 됐어요. 어떻게 수령님하고 대원수님한테 존칭을 빼고 이름을 찍찍 부르냐고. 그래서 막 눈물 뻥뻥 흘리며 싸웠다니까요.
그랬던 14살 소년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계속 보다가 나중에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진달래 꽃이 필 때까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KBS 탈북한 외교관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예요.
난생 처음 북한 고위층의 삶을 알게 된 오스틴 씨.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처음으로 기쁨조가 등장을 해요. 그걸 보는데 충격인 거예요. 본인들은 모든 공식 석상에는 이렇게 인자하게 나타나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추잡하게 살고 가장 좋은 차를 끌고 가장 예쁜 여자들을 노르개로 삼고.
이것이 진실일까 믿기 어려웠지만 자신과 가족이 이런 처지에 와 있게 된 것이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권 때문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에서 4개월이 흐르고 나서 완벽하게 깨달았죠. 아, 북한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런 속에 살고 있었구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밤마다 칼을 들고 북한에 나가서 김정일을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충격을 받았죠. 14년 인생밖에 안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너무 분통이 터질 정도로 억울한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쩔까?
조국에 대한 극심한 혐오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였지만 오스틴 씨 가족은 탈북 후 2년 만에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날 밤에 그 간수한테 정말 피 터지게 맞았죠. 아,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맞고 울고 울어가지고, 나중에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뜯어 말릴 정도였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전에 그 제가 그 감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애가 3명 있었어요. 남자애 2명이랑 여자애 1명. 근데 여자애 발목이 2개가 잘려있는 거.
이런 광경을 본 오스틴 씨는 이곳에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생각밖엔 없었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철장 사이로 바람이 매우 차가웠던 날 밤, 머리를 바닥에 거꾸로 대고 밤을 새던 소년 오스틴은 태어나 처음 기도란 것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스틴 씨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당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다음 날 그곳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나온 오스틴 씨는 다시 강제 북송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재탈북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오스틴 씨는 아버지와 생이별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지금 저희가 끌려가서 메인 감옥에 들어갔을 때인데 남자니까 아빠랑 같은 셀 안에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그 어린애들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같은 프리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네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빠가 저를 뒤돌아보시면서 앓지 말고 건강해라 그런 거예요. 살아남아라. 근데 아빠가 저를 돌아보면서 그 보는 눈빛이 그 부모의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무기력감,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술을 마시고 가끔 행패를 부렸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정하지 않았던 무뚝뚝한 아버지, 오스틴 씨 기억 속의 아버지는 그랬었는데, 그날 오스틴 씨의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빠를 되게 미워했죠. 미워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빠의 눈빛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도 그 아빠의 눈빛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북한 땅에서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가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어깨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몸이 아파 함께 탈출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북한에 남았고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오스틴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와 중국에 왔을 때도 아빠는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중국으로 돈과 그 다음에 약품들을 보냈죠. 북한으로.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거는 한국에 와서 알았죠.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 모셔오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고 말하는 오스틴 씨.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커다란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빠의 그 마지막 눈빛은 제가 뭐 평생 살면서 잊지 못하는 눈빛이고 저한테 그래서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앞으로 살아가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 순간 때문에.
14살 때 북한에 대한 진실에 눈을 떴고 16살엔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오스틴 씨는 말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